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도 부르는 말씀이며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다시 맞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던 본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고 익숙하지만 단한 번도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크게 방황하거나 교회를 떠난 적 없이 비교적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탕자의 모습은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저와 상관없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아니면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읽다가 그동안 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맏아들에 대해서 자꾸 눈이 가고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도 그 마음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이유는 제 모습이 둘째 아들보다는 오히려 누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맏아들과 훨씬 더 닮았다는 사실을 제 모습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비추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맏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이제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 맏아들의 모습이 바로 제 안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맏아들과 그렇게 닮았다고 느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발견하게 된 맏아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성실함이 억울함으로 바뀐 모습이 제 모습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함이 억울함으로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지 않았고 허랑방탕한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밭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둘째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장남으로서의 집안의 대소사를 챙겼으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일상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한 아들이 바로 이 본문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날도 특별할 것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맏아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침부터 밭에 나가 맡겨진 일을 하였고 하루의 수고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평소와 달리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맏아들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종을 하나 불러 이 모든 것이 어찌 된 일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맞이하게 되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제야 맏아들은 이 잔치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마련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러나 그 소식은 맏아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맏아들의 반응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기서 노하다라는 헬라어 오르기스대는 그가 화가 났다, 격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순간적으로 나의 기분이 상해서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분노에 사로잡혀 격한 상태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맏아들에게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울함이 아버지의 행동으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맏아들은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 화와 분노를 내게 되었을까요? 그가 바로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감당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의 성실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속에 보상에 대한 기대와 자기 의의가 쌓여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었는데 왜 저 불효 자식에게만 잔치를 베풀어 주는가.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맏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제 안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겉으로는 성숙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와 서운함이 쌓여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베풀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나도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데 믿음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늘 괜찮은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왜 항상 참아야 하지? 나는 왜 늘 먼저 이해해야 하지? 왜 아무도 내 수고는 알아주지 않지? 이렇게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과 분노는 결국 누구에게 향합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처럼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서운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우리의 성실함은 억울함으로 변하고 나의 헌신은 자기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새기 시작하고 감사보다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에 우리가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몸은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지쳐버리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친밀함은 메말라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에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탕자가 한 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은 떠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집 안의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곁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한 착한 아들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마음보다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옳다, 나는 열심히 했다, 나는 동생보다 낫다라는 자기의 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은 했지만 정작 매일의 삶에서는 기쁘지도 자유롭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바로 제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혹시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답답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치 밖에서 있었던 맏아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지친 마음 가운데에 먼저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하지 못한가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을 품고 눈물로 씨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성실함 뒤에 감추어두었던 서운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다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저는 무엇이 그렇게 맏아들과 닮았다고 느꼈을까요? 바로 아들이었지만 종처럼 살아가고 있던 모습이 바로 제 모습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이 맏아들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듈로는 종노릇하다, 종으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아니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로 바라기보다 마치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주는 주인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런 계산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 왜 나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는가?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외치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 친구들과 함께 즐길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맏아들의 외침 속에서 역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제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왔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나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집을 달라고 했습니까? 차를 달라고 했습니까? 최소한 우리 가족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는 주님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보상에 대한 기대가 깊어질수록 어느덧 제 사역에서의 기쁨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섬김이 어느 순간에는 저에게 반드시 감당해야 할 노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섬김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이십니까? 우리의 일이 많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과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노동으로 느껴질 때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야 할 숙제가 될 때, 예배가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빠지지 않고 지켜야 할 자리가 될 때, 그리고 봉사와 헌신이 우리의 사랑의 응답이 아니라 의무와 짐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일한 만큼 보상을 주어야 할 주인으로 보고 있느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 질문에 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단지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풍성히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고백은 어느덧 맏아들의 항변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명령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외침이 커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계산과 거래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멈추고 말씀에서 멀어지거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우리의 신앙의 위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가장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받은 은혜가 계산으로 바뀔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한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셔야 된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충성스럽게 행했으니 나는 더욱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은혜가 계산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가 됩니다. 맏아들이 바로 그러하였고 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전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에만 혹시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사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섬김은 언덧 나에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매일의 매일의 삶의 순간이 보상을 기다리는 긴 노동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들로 살지 못했던 맏아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고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고 염소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늘 함께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인지를 모른 채 자신이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않았고 자신에게 없었던 그 한 가지만 자기의 머릿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과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 그리고 저에게는 아무로 자격도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신 은혜가 저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결과 하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고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다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믿으십니까? 마다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다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정작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다들은 언제나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 아들이었던 것이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그 한 가지만 바라보다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노동과 의무가 되었다면, 아니면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 애쓰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일하는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계산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과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유를 회복하시기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무엇이 그렇게 마다들과 닮았다고 느꼈을까요? 바로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기쁨을 알지 못한 모습이 제 모습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다들은 자신이 아버지 곁에 살아온 지난 세월을 여러 해 동안 종노릇한 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종처럼 여기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분노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마다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야. 여기서 표현하는 에야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크논, 내 아이야, 내 아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표현을 아버지의 더할 나위도 없는 깊은 애정을 담은 호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잊고 있던 아들의 정체성과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마다들처럼 자신을 일꾼이나 종으로만 생각하며 결국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가 자신의 몫을 빼앗아가버리는 불공평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는다면 바로 동생의 회복은 더 이상 자신의 손해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야 할 은혜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으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잃으면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경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의 회복과 기쁨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가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카마를 찾은 여인도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뜻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만 탕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자는 단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스스로 떠났지만 맏아들은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두 아들의 모습은 달랐지만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잃어버린 아들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더 중요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아들의 되찾은 기쁨보다 자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서운함이 맏아들에겐 더욱 컸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맏아들이 동생이 부르는 말에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30절에는 맏아들이 그의 동생을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이 내 동생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둘째 아들이 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재산을 낭비했던 일이 괜찮은 것도 아니었으며 그의 죄와 잘못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고 짜게 하리요. 땅에도 고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더 이상 우리 안에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 신앙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감당한다 해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려야 하지 말아야 할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비유에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잔치에 함께 참여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서운함과 분노에 붙잡혀 문 밖에 서 있었는지 맏아들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 밖에서 받지 못했던 것만 바라보는 일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다시 누리고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삼척과 동해에서는 국내 선교연합 집회가 진행됩니다. 이 무더운 날 나의 개인 시간을 빼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가 매년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할 한 가지 행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과 환경으로 이 선교의 현장에는 직접 함께 섬기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고 돌아온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절을 기록하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는 이제는 더 이상 마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